제 193회 구조론 열린 방송. 일단 오늘 논의한 게 팟캐스트는 5월까지만 한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휴식을 가지면서 준비를 좀 해서 다음에는 유튜브 방송으로 한번 돌아와 보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팟캐스트는 끝났다. 지금 유튜버 시대인데 뭔 아직도 팟캐스트 하고 있냐. 이런 말을 듣고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대세가 그래. 대세가 유튜브야. 아직도 팟캐스트 하고 있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창피해서 이 뭐 시청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붙잡고 있느니 그만하자. 그리고 총선도 끝났고 솔직히 할 얘기도 없어요. 오늘 또 뭐 정치 얘기 잔뜩 써놨지만 사실 제가 정치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 얘기를 잔뜩 해주는 이유는 언론들이 아무도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신기해. 그래서 약 올려주려고 용용 죽겠지 뭐 이런 거라고. 하여튼 언론들이 너무 이 덩신이 덩신. 첫 번째 곡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1년 동안 이 팟캐스트를 휴식하면서 이 몰림 사무실에서 맥주 파티를 하기로. 그리고 이 잘하면 맥주 파티 일부를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리거나 지금 그런 이 토론을 하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가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냥 맥주 파티 사진 올려올 수도 있고 동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지는 엉터리 페인 분석 기레기들. 지금 우리나라 욕을 보면 실질 권력은 경상도 경북 애들이 다 가져갔어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역색이 없냐 있냐 이런 건데 사실 지역색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북색하고 이남색이 있어. 이승만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실권을 이북 사람들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지금 또 조사해 보면 다 고향이 북쪽이야. 좀 유력한 사람들. 그래서 이북파와 이남파 이 갈등도 사실 지금은 이제 물타기가 됐는데 옛날에는 굉장한 것이었어. 그게 단순히 지역 감정 이런 게 아니고 교육 수준 차야.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특히 경상도 안동 이쪽으로 그 막 장관을 한 마을에 수십 명이 나오고 뭐 이 마을 마을 이름이 장관 마을이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리고 옆 동네는 박사 마을이야. 박사가 30명, 뭐, 이쪽에는 박사가 50명, 그러고. 그게 어디냐면, 안동, 의성, 그쪽이 군이 뭐, 하도 제가 그 말을 별로 가보진 않는데, 우리나라 권력을 그쪽 마피아들이 다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도 실질 권력은 그쪽이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이 조중동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 기득권을 다 쥐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북 사람 다 지고 있어요. 아,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들이 이, 다 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복잡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이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 반대파 목사들이 신사참배한 목사는 가짜 목사다. 맹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그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친일파 목사들이 신사참배 안 한 목사는 다 빨갱이다. 그래서 역공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한 진보 목사들은 다 빨갱이로 몰려서 다 아웃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목사들은 신사 참배한 친일 목사다.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단순 지역색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지금은 TK가 우리나라 실질 권력을 다 가져갔다. 뭐 한 마을에서 박사가 뭐 40명 나오고 뭐 이쪽에는 장관이 20명 나오고 이렇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마피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의 기울어진 축구장이 딱 균형을 맞춰버린 거예요. 구조로는 어떤 두 개가 움직이는데 이 두 개가 엮여 있으면 굉장히 안정돼서 하나의 개가 만들어진다. 이 시스템이 딱 완성돼 버렸어. 그래서 이 미통당이 왜 졌냐? 사실 이명박 때부터 졌어요. 그때 투표율 46%인데 그때도 할배들 다 투표를 갔어. 지금도 다 투표하러 갔어. 그래서 그 할배들은 투표율을 이만큼도 못 끌어올린 거예요. 그럼 진보 쪽만 투표를 계속 끌어올렸다고. 그래서 46%, 52% 뭐 계속 올라와서 지금 66%까지 올라갔는데 진보 쪽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진보 쪽 투표율이 계속 올라갈까? SNS라는 거죠. 옛날에는 투표를 가자 해도 권유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보내서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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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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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 투표하러 간 거야. 인증샷 찍고 그래서 박근혜가 불타고 나서 인증샷 못 찍게 그 투표소에 천막을 없애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지가 없어놓고 왜 천막이 없어졌냐고 그러고 가림막이 왜 없어져서 지가 없어놓고 참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인증사실 못 찍게 한 거 젊은 사람들 투표율이 높아질까 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할배들은 그 찍을 줄 몰라. 인증사 찍으라도 할배들은 못 찍어. 그래서 젊은 층 투표율이 계속 올라간 게 이게 이 노무현 때 한번 만들어진 판이 진보 쪽에 유리하게 딱 구조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 선거전을 잘해서 투표율이 1% 올라가면 이쪽이 또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실제로 조국 사태가 전혀 영향을 안 줬어요. 이쪽에 반대쪽에서 에너지가 1 올라가면 이쪽에도 맞대응 에너지가 1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비긴 거야. 그럼 실제로 위험한 건 뭐냐면 누가 분석을 해놨던데 그 선거법 개정하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제일 위험한 고비가 민주당이 한 표는 정의당이 줘라. 비례표는 정의당이 줘라.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어요. 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이 자식들은 문재인하고 이정미하고 박근혜를 협공해서 너탈락시키려고 나왔지.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정당하지 않은 거죠. 지가 대통령 되려고 나와야지. 박근혜 떨어뜨릴 목적으로 나왔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반칙이라고. 이건 반칙을 유권자한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짬짜미를 제일 싫어한다고. 자기 모르게 뭐가 돌아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언론들이 다 짜고 짬짜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반감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긴 핵심 원인은 조중동과 종편을 저쪽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다 저쪽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우리 쪽에 기회했다. 그러므로 1등 공신은 종편이다. 그래서 이 미통당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간단해. 종편 일단 없애. 그 조중동을 폭파해. 그리고 강남에서 다 이사 가라고. 그리고 교회를 다 문 닫아. 얼마나 쉬워.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허생전에 보면 허생이 일단 그 소매 자락부터 자르자 하니까 도망가서 이완 대장이 전쟁을 하겠다면서 소매가 이렇게 넓어서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미통당은 계획이 불가능한 게 그 미통당의 거구 포지션이 우리나라에 필요해요. 북한이 존재하는 한 30% 거구 세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판이 안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그런 거야.
30%는 많지 않나. 한 20%만 하면 될까.
그건 우리 희망사항인데 김정은이 또 무슨 북한에서 병구가 있으면 팍 올라가요. 그래서 김정은만 잘하면 아무 일 없는데 계속 뭘 미사일을 쏜다 그러고 단추 자랑을 하고 다 정은이 때문이야. 그래서 저는 김평희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민주당 영구 집권론 이걸 일부러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미통당 귀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일본은 자민당이 다 먹고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다 먹고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부터 딱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비들이 토론에 참가해서 예를 들면 뭐 송시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논쟁을 일으켰다면 전 국민이 심지어 종놈들까지 막 와서 막 떠들고 당쟁도 굉장히 치열해요. 막 종놈들도 저쪽 당파 오면 막 격투기 한번 하자 막 이런 거였어요. 하인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막 몽둥이 들고 막 그 정도로 당세이 치열했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 나라였어요.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은 이 일단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봐도 20년 30년 전에 이미 이제 공각기동대 눈을 보면 아 우리 일본은 썩었어. 뭐 일본은 희망이 없어. 일본은 이미 끝장났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일본은 이제 갈 때가 갔어. 다 이런 식으로 이 허무주의. 부정적 사고로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아서 대통령을 자르고 이걸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공각기동대 그 애니를 보니까 일본 총리가 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일본은 언제까지 미국의 식민지가 돼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막 일본은 또 자기들이 미국 식민지라는 걸 알고 있어. 왜 미국인이 노랑머리가 우리 일본의 총리가 되어 있냐 그러고 막 말하지만 근데 그건 일본의 패배주의고 우리는 이제 박근혜도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이런 분위기가 6월 항쟁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유전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토론에 참여해서 이 토론하면서 서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1번은 선배한테 배워. 후배가 곤란한 질문을 하면 대답 안 해줘. 여러 번 했는 이야기지만 으라차차 서머법에 보면 삿발을 왜 빨지 않느냐. 선배들 몰라. 왜 안 빨지? 우리가 왜 이걸 안 빨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안 빨았다고. 그러니까 빨지 마.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선배들이 후배한테 가르쳐주는 게 일본식이고, 이 선비들이 토론을 해서 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게 한국이고,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련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일제히 집단 학습을 시켜서 전 국민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것도 그래요. 북한에도 어떤 뉴스가 뜨면 전 국민에게 다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전 국민이 막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 다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소련 과학자는 절대 자기 지식을 공유 안 해요. 근데 공산주의 시스템상 지식을 공유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 수학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을 업적을 만들어 놓고도 노벨상 못 받아요.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누가 만들었냐. 명단에 40명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야. 공산주의니까.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아는 건 절대 공개 안 해요. 왜냐면 그걸 공개하는 순간 잘려 자기가. 그렇죠. 우리는 민주국가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다 먹는데 그 돈으로 해결하잖아. 그 공산국가 돈을 안 주니까 그 권력으로 해야 돼요. 그럼 자기 권력을 내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공유하는 것은 또 공유를 해요. 공유 안 하는 건 또 절대로 공유 안 해요. 그래서 소련의 그 미국보다 먼저 우주 세계로 발을 디디고 계속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박사 할아버지 혼자세요. 그래서 미국은 세턴 로켓을 만들어서 달까지 갔는데 소련은 실패했죠. 할배가 혼자 사니까 되나. 그 할배가 천재이긴 한데 이러시서 지식을 공유한다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모든 지식을 공유하게 돼 있다. 이 말은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 오늘 뭐 연구했어? 너 오늘 뭐 연구했어? 다 내놔봐. 자기가 연구한 다 감춰놔야 돼. 그러면 이제 연구가 실패할 거예요. 프로젝트가. 그럼 간부가 잘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장이 되잖아. 그때 이제 다 꺼내는 거야. 내가 장이 되고 난 다음에 꺼내야지. 그때까지 사람이 넣어놔야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련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자본주의라면 돈으로 막 연봉 얼마 줄 거야. 연봉 100억 줄 거야. 그럼 내놓는다고. 근데 공산주의는 어차피 연봉이라는 게 없어. 연봉을 안 주기 때문에 권력으로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출세하는 방법은 자기 보수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자기 보수가 하는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들면 돼. 그럼 내가 출세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게 마치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공무원 사회에서 그쵸. 일어나는 일 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소련은 관료주의 국가인 거죠. 제가 사회주의를 좀 비판하는데 사회주의고 관료주의 국가에 절대 자기 지식을 공유 안 해요. 공유하면 자기만 손해야. 그래서 이런 구조가 보통 보면 소련도 장단점이 있어요. 소련도 되는 거는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해. 예를 들면 카라시니코프 소총도 터크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공유해버리잖아. 그냥 테트리스 전 세계가 테트리스를 공유하잖아. 예. 우리도 그때 돈 안 내고 테트리스 막 했잖아. 그래서 공유하는 건 엄청나게 공유하고, 그럼 그 말은 그냥 공유하다가 내 걸 뺏긴다는 거죠. 절대로 공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 근데 21세기 이런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 21세기 현실에서 어느 것이 이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가? 제가 볼 때는 한국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한국이 이 지정학적 구조로 그 지식의 생산이나 공유 이런 부분에서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는 아니고 그럭저럭 그렇다. 네, 다음 곡지는 홍준표가 옳다. 이번에도 뭐 오고돈이 이 사퇴를 하고 민주당 후보를 안 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하는 일부 나쁜 덩신들이 있는데 그 위헌이 위헌.
그게 당원으로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지요. 위헌 심판 청구해서 그 당연히 무효화 시켜야 돼. 그렇죠. 누군가 위헌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독재죄입니다. 독재. 지들이 뭔데? 국회가 뭐, 당이 뭐냐고. 유권자가 있는데 유권자 위에 당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이고, 뭐 안철수처럼 우리는 정치를 안 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자체 후보를 안 내겠습니다. 그러고 뭐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 건 당을 할 자격도 없어.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유권자를 못 섬겨야 돼. 유권자가 하자 마는 거야. 부산 사람들이 이번에 5억 원을 갈아치워버리고 세입물을 내서서 부산 공항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유권자가 한번 하는 거야.
그걸 동현님. 예. 만약에 오거돈 말고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올 경우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든 안 되든 저 같으면 내가 김두관이라면 날 거예요. 지금 김해인가 양산인가 그 있는데 부산으로 옮겨져가지고 부산시장으로 출마하고 당적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해야 돼. 또 여론에 속아서 의원직 사퇴 이거 빅신짓 하면 안 돼. 아, 빅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덩신지. 옛날에 사퇴했잖아요.
아, 의원직 유지하면서 부산시장 출마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버리고.
그렇죠. 의원직 내놓고 그런 거 있어. 그것도 여론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안철수 짓이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사실.
그 오세훈 같은 그 덩신들이 그렇게 하고 뭐 직을 걸겠습니다. 강용석 뭐 이래가지고 사퇴하고 그 덩신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는 꿩 먹고 알 먹고 뭐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서 유권자에게 맡겨야지 김종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협잡을 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예요. 김종인 옳고 그러고 하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기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103석을 미통당에 얻었는데 많이 얻은 거예요. 패배한 게 아니야. 그리고 41% 얻었는데 잘한 거죠. 공천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처럼 막 친박 연대 이런 거 나오고 막 자민연 이런 거 나오고 이게 공천 잘못한 거지. 이번에 대통합을 해서 그 유승민하고 김무성이 안 나왔잖아요. 그것도 안 나온 사람 많을 걸 김세현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만큼 했다고. 이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황교안한테 독박을 세우고 씌우고 그런 것은 비겁한 거야. 황교안도 열심히 했다고. 뭐 종로에 나오고 싶었냐고. 대구에 나오고 싶었지. 그래서 홍준표가 비겁한 놈이고 황교안은 열심히 한 거라고. 그래서 103석에 만족하고 다음에는 한 80석으로 난 대몰락도 바라지 않아. 겸손하게 한 80석 얼마 좋아. 네. 그럼 또 개헌 얘기 나와서 50석은 넘어가고 민주당이 너무 떠도 골치 아파.
아니, 민주당도 좀 갈라져야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미통당이 절대 안 망해요. 미통당이 망하려면 북한이 망해야 돼요.
그때 좀 망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북한이 망하면 이제 김평일이 나오고 막 남북 통일되고 그러면 미통당이 망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의 막말 정치가 이 북한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태국민 같은 사람도 간첩이 분명한데 우리가 잘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써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너 간첩이지 이러면 돼.
너 빨갱이 시키지 이러면 되지.
사전투표 조작소동. 그런데 이런 음모론은 이 교양 없음을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좀 무식하다 그런 사람은 나대기 금지법, 무식한 놈 나대기 금지법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뭔가 좀 의심스럽다 그럼 공부를 해야지. 나는 팔짱 끼고 있을 때는 네가 날 설득해봐라. 이런 비겁한 태도가 바로 음모론이거든요. 생각이 안 되면 공부하라고. 유시민도 뭐 달 착륙 음모론인데 홀려가지고 뭐 하던 소리 하고.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면 공부하라고. 왜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는 의심스러워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준석인가 김준석인가 그 양반도 그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모론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해명하면 저걸 들고 나오고 계속 그런 식이라고요. 이거는 공자의 말은 정언이 아니야. 말을 가지고 틀어요. 사실을 틀는 게 아니라 말을 교묘하게 틀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이 헷갈리는 게 UFO. 이번에 UFO가 진짜라 그러는데 UFO가 진짜인 게 아니고 사진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영상이 진짜라는 거지. 그게 날아간 게 미국이 갖고 있는 신무기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죠.
아니 근데 그게 이번에만 공개된 것도 아니고 예. 옛날서부터 공개됐던 거예요.
그렇죠.
동영상으로 근데, 다 이미 돌아다니는 예. 건데.
그게 이제 진짜라고 인정했죠. 동영상이 진짜라고 인정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쪽 용어로는 UFO가 맞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UFO는 그게 아니잖아. 외계인 타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그 은밀한 의미에서 UFO는 없어요. 이게 말을 헷갈리게 한다고. 미확인인데 비행이고 물체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게 비행인지 눈곱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확인이 안 됐으니까 미확인이라고 그러고 비행 물체는 추정이죠. 미확인 비행 추정 비행 물체 추정 관측 자료 이렇게 가야죠. 하여튼 이런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의심이 들면 네가 나를 설득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공부를 좀 하자. 구글 검색이라도 해보자. 네. 다음 곡기는 보수 유권자 집단 화병 걸려. 그렇죠. 특히 군대에서 이제 병장 달아서 이제 좀 이등병 때의 원한을 한을 풀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구타 금지 이러면 굴차빠진 거죠. 이 할배들이 화병이 난 이유가 뭐냐면 38선이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하가 밀당을 하는 지점이 항상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도 뭐냐면 민주당 내부의 어떤 갈등 요소가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에 불만 있는 사람 다 열린민주당 나 오늘부터 열린민주당 지지하겠어 이렇게 나온다고 댓글에 그렇게 써놔. 말로만 그러는 거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드루킨 같은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어디에가 있냐면 다 열린민주당에 있어.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막 열린민주당 말고 그 무슨 당이지? 그 왜 더불어 시민당에서도 네. 막 그런 일이 생기는데 네. 분명 열린민주당에서도 그 문제 생길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험 요소들이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복하면 더 나빠지는 거죠.
네,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게 약간 딜레마인 게 위험 요소인데 그걸 갖다가 의원직까지 준다? 약간 이게 좀 말은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되는 건가?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180석을 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안전과반수가 몇 석이냐 170석이에요. 170석 이상은 여유를 부려도 된다. 정의당이 좀 가져가도 괜찮다. 난 정의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정의당이 망한 것도 좀 아쉬워요. 난 정의당 한 10석을 하길 바랬어.
그렇지. 너무 네. 망했어.
왜냐하면 정의당은 인재를 키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노회찬 같은 인물을 키우면 돼. 노회찬도 없는데 이렇게 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할배들이 불안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북한에서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궐기대회 이런 걸 했어. 규탄대회 이런 거. 지금 그걸 안 해주잖아. 그거 좀 하고 싶다고. 그때 막 완장 하나씩 차고 막 다도 하자 그러고 김일성 화형식 이런 거 하고 막 그렇죠. 인공기 불 지르고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시켜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새마을 모자만 쓰고 다니면 막 알아줬다고. 너 좀 새마을 모자 쓰고 다녀도 알아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삐진 거죠. 예. 다음 곡지는 양정숙 소동. 예, 아까 했던 얘기인데 정당이 외통수에 걸린 망하기 때문에 굴을 여러 개 만들어놔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다음은 진정한 보수의 길. 제가 보수를 위해서 정답을 다 써놓은 거예요. 이건 보수들은 읽고 감동해야 돼. 이렇게 친절하게 보수를 위해서 써주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보수는 이념이 아니고 그냥 실력이에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이념과 실력이 항상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념은 한 시대를 10년, 20년 앞서가면서 길을 여는 거고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뭐가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점진적으로 변할 수 없어요. 그게 구조론의 마이너스 원리인데 뭐든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진보는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가야 천장을 뚫고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그 접이 넓어져요. 전체적으로 진보야. 그래서 보수도 진보의 하부 구조라고 생각해. 그래서 보수가 진보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고 밑바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보는 좀 엘리트들이 하는 거고 보수는 좀 트럼프처럼 좀 무식한 놈들이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둘이서 역사를 전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진보밖에 없고 왜 보수는 실력이다 그러느냐면 실력이다 이 말은 실무라는 거예요. 실무. 그래서 옛날 제가 청담사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담사상 때는 이 관리를 두 명씩 뽑았어요. 한 명은 인맥을 담당하는 역할이고 한 명은 실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담 할배들은 일을 안 해. 그래서 난 선비니라 난 학인이라 그러고 마약 같은 걸 먹고 신선 노름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실무자를 따로 뽑았다고.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 다 이제 문벌 귀족 세습 가문들이 하는 거고 그게 왜 있냐면 문벌 귀족은 인맥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름칠을 해줘야 뭐가 일이 돼요. 내가 실무자다. 기한을 올리면 위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청담할배한테 찾아가서 아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화 돌려서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실무자들이 다 일배가 된 거야. 왜냐면 일은 지들이 하는데 생색은 그쪽이 내거든. 인맥 가진 놈이 생색을 내고 오전 예약 일하고 잡서가 자기 이름 달고 이게 좀 뭔가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실제 영화에서 보면은 네. 어진 이야기 잡사한테 그러잖아.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렇죠. 근데 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난 일론 머스크도 인맥의 힘이라고 해요. 그 양반 천재이긴 해. 그는 맞는데 천재들이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번 또 머스크 허설을 했던데 아 이거 뭐 4월에 해결된다 그러고 막 전문가도 아니면서. 근데 천재들이 원래 이 직관력을 자기 직관력을 너무 믿기 때문에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천재들은 보통 사람보다 1%만 10%만 더 맞춰도 그게 천재야. 보통 사람 3할을 치는데 4할 치면 그게 천재라고. 그래서 이 실무자는 실력이 있고 실무만 하다 보면 구조론은 마이너스 원리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서 요소에서 막혀버려요. 왜 그러냐면 아주 작은 힘으로도 이 진보를 방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팍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념이 필요한 거예요. 이념은 방향 제시를 통해서 전 국민이 하나의 방향을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옛날부터 이제 큰 정부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좀 열심히 뽑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자고 가까운 사람 중에 그 엄청 반대하면서 공무원 다 없애야 된다. 공무원이 나라 망한다. 내가 실제로 회사 창업해보니까 공무원 때문에 못 살겠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없애자. 작은 정부로 가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명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 하여튼 제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있었어. 근데 코로나 같은 위기에 공무원들 일을 하잖아. 공무원 없어서면 이런 위기 극복 못해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 그 이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실력, 실무 이런 걸 중시하면 뭐든지 빡빡하게 가져.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져간다. 공무원들은 뭐든지 널널하게 하는데. 그래서 특히 그 뭐야 공무원 뒤에서 하는 사람 뭐죠? 군대 대신 가는 사람 공익. 근데 공익들이 공무원 뒤에서 다 어깨너머로 보니까 일하는 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골치 아픈 건 다 외주를 주고 다 공익한테 시키고 공무원들 중에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걸 공익들 열심히 폭로하고 있어.
행정직 공무원 그 뒤에 붙어 있는 공익들은 좀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 어깨너머로 뭐 하는지 보니까 주식 투자하고 있더라. 그리고 야동을 보고 있더라. 하여튼 그런 폭로하는 공익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공무원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시키고 있는 거야. 일을 안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일을 떠넘겨서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도 일을 떠넘겨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떠넘기지도 않고 그렇죠. 떠넘기지도 않는 놈이 더 문제라고. 그것도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수는 실력이다 이런 얘기고 친일 친미 이건 보수 아니죠. 그냥 반민족이고 미친 거고 반북 대결 외세 의존 이거는 70년대 상황이고 지금은 끝났죠. 신자유주의 이거는 이 미국이 그 냉전 승리의 전리품을 챙겨간 거예요. 이게 진보하고 보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게 보수가 아니고 미국이 냉전 승리의 이익을 딱 보니까 냉전에서 미국이 이겼어요. 이겼다고 만세 부른데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하고 일본이야. 노트북 신나서 북방정책 한대 맞으라 IMF. 그러니까 냉전 승리의 전리품을 누가 가져가냐 김우중. 싸움은 미국이 했는데 왜 이익을 김우중이 가져가죠. 그래서 IMF를 한방 먹인 거예요. 냉전 승리 이익을 일본이 다 가져가더라. 근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2차 대전 때 주적이 누구냐 일본이죠. 근데 왜 냉전 때문에 일본을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배알이 꼴려서 냉전 승리의 전리품을 챙겨간 건데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박수치는 한국인이 뭐냐. 미친놈들이야. 그냥 미국이 한국을 그저 팬 거예요. 우리는 김부중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리고 맞은 거야. 김우중이 미친 인간이에요. 미친 인간.
근데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개념이 없어서. 미국인 또 우리는 마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야. 김정삼이가 클린턴 친구라 그러고 클린턴 내 친구야 극장사 덩신 미국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리고 기득권 위주 엘리트 관료주의 이걸 보수 아니에요. 보수는 오히려 민중주의였던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히틀러도 이 민중의 힘을 이용하고 관료를 기득권을 인정 안 했죠. 우리나라 보수는 뭔가 전부 잘못되어 있어. 히틀러하고 틀려요. 희한한 거예요. 차별, 혐오, 봉건, 섭속이 이게 보수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보수는 뭐냐. 이 진보가 내세우는 이념은 항상 두 번 하면 한 번 실패하게 돼 있어. 그 진보는 정기적으로 보수한테 권력을 넘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실력으로 증명을 해서 자기들 일을 잘한다는 걸 보여서 뭔가 성과를 내면 그게 보수라고.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그게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데올로기 뭐냐? 친일 이데올로기, 뭐 반북 이데올로기 이게 무슨 이데올로기냐고. 이건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데올로기 없어. 역사상 이런 건 이데올로기였던 적이 없어.
이데올로기란 말 속에 이상주의라는.
그렇죠. 그 이런 뭐 친일 이상주의 이런 게 어디 있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이상주의냐고. 그건 그냥 미국이 전리품 챙겨가는 건데 깡패가 내 힘 있다고 뺏어가는 건데. 신자유주의는 굳이 말하면 삥뜯기 뭐 이런 거예요. 일진들의 폭력 이런 거지. 그렇죠. 거기에 우리는 일진들에게 상납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이상주의다. 막 이러고 있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래서 이 보수가 대우각성에서 제대로 된 보수를 할 가능성은 0이에요. 0. 왜냐하면 이 반공보수가 여전히 우리나라에 수요가 높아요. 아직 할배들이 안 죽었어. 살아있다고. 이 할배들이 다 돌아가시려면 30년 걸려. 그래서 김정은이 망하거나 북한이 망하거나 할배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30년 동안은 그 지금 같은 반공보수가 먹힌다. 그래서 유승민이 뭐 계획한다 그러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수는 조용하게 지금처럼 삽질을 계속하면 된다. 그것도 역할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가 이 정부 비판을 하니까 문재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막 문재인 잘하고 있어 막 이러고 있으면 민주당 망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기는 방법 간단해. 오늘부터 조중동이 친여신문이 되는 거야. 종편 다 막 정부 찬양하고 막 이렇게 가면 민주당 망해. 벌써 선거 이겼다고 나사 빠져갔어. 이번 사건도 내가 봤을 때 이 화재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선거 때 되니까 공무원들이 약간 풀어준 거야.
어떤 화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재 이천 화재 물류센터 화재. 그게 공무원들이 막 이게 쪼다가 선거 분위기에 선거 때 선거철이 되면 공무원이 좀 풀어져요. 교통 딱지도 안 끊고 과속 단속도 안 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음주 단속도 안 했어. 그래서 선거 때 되면 음주 단속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분위기가 풀어진 거야. 이래서 화제가 난 거예요. 선거 끝났는데도 재빨리 조여야 되는데 나도 선거 끝나자마자 납세 고지서 팍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납세 고지서가 세금 고지서 안 오냐 딱 보니까. 아 선거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아 맞아 선거. 아 예, 알았다. 원래 그 선거 끝난 분이에요. 그게 이제 여당의 이 여당 프리미엄 있어. 찾아보는 거지. 시간 좀 남았습니까?
33분 했어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 실종소 등. 저는 김정은이 건강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어디서 치료받고 휴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김정은이 만약 문제가 있으면 김평일에 주목해야 된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태구미 딱 그 얘기를 해버려서 좀 김이 샜어요. 근데 태구미는 김평일 되면 더 나빠진다는데 저는 일단 이 강청과 사인방 사건을 보더라도 이 김여정이죠. 그 사람이 실권을 잡기가 좀 힘들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역적 모의라는 것은 매일 만나서 숙탁숙탁숙탁 해야 돼요. 근데 여자 침실에 계속 막 새벽 1시에 뛰어들어가서 숙탁숙탁숙탁 이게 안 되잖아. 그치. 안 된다고 지레짐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보수를 모시고 쿠데타 모의를 하기에는 저쪽에서 모여서 막 비밀리에 막 준동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 쪽에서도 회의를 해서 어떻게 저놈들을 손발을 자를까 이걸 연구를 맞대응을 해야 된다고. 아 저쪽에서 6번 벙커로 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빨리 중정 애들 풀어 막 이런 거 실시간으로 막 1초 단위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평일이 연금 상태에 있다 해도 김평일이 굉장히 비위가 좋은 인간이에요. 뻔뻔한 인간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김평일하고 거리가 1m까지 접근한 사람 전부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김평일이 가면 다 이렇게 쫙 갈라져. 그런데도 김평일이 가서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엄청나게 비위가 좋은 인간이라서 다 피해서 왕따 시키는데도 막 가서 다 일일이 인사하고 악수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평일이라고 1m까지 접근해서 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막
생긴 것도 약간 능글능글하게 생긴 것 네,
그리고 키도 크고 180cm 건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요.
예? 네? 나이가 문제인 거.
60몇 살, 65살인데. 아니 젊어. 이낙연보다 젊은 거 아니야?
54년생인데.
예. 네. 내보다 10살 많네.
우리 아버지 또래인데.
김정은이 친형도 있던데.
근데 그 양반은 좀 뛰는 사람이고.
예, 네, 뛰는 사람.
예. 동생한테 무릎 꿇고 충성맹세하고 이제 비리비리한 인간이. 그래서 이 김평일을 왜 불리냐면 내가 봤을 때는 이 김씨가 너무 없어. 조선시대에도 이 종친들은 절대 벼슬을 안 주거든요. 왜냐면 역적 후보 1번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친을 억눌러버리니까 이 외책이 다 먹어서 조선이 망한 게 영조가 늦장가를 들고 정순왕후가 막 너무 100살 가까이 살아버려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외책한테 실권이 다 넘어가서 시스템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순조 때부터 살짝 끝났어. 그래서 정조가 마지막 조선왕이고 그때부터 예인천하였어요. 그것도 조선은 그냥 정순왕후가 사실상 여왕 여왕. 그래서 이 김평일이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실 간단히 문재인 대통령 회담하는 쪽이 북한에서 권력을 잡아요.
그것도 김평일이 나서서 네. 뭐 아직까지. 그 권력이 넘어간 것도 아닌데
그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아 일어나면
예, 가정을 하고 하는 얘기죠.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했다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김평일하고 회담을 해서 북한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 항상 남한에서 북침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쿠데타를 하려면 아 지금 북침했다 미국 비행기가 정찰 활동을 하면서 휴전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뻥을 치고 그걸 핑계로 미사일을 한 방 쏴놓고 쿠데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쿠데타를 안 해. 딱 이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북침 시나리오를 가지고 쿠데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회담을 해서 북침할 가능성이 0이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이 김일성 사망 때는 뭐 태포 건설이 이런 걸 해서 진짜 북한에서 남한에서 북침한 줄 알고 다 쫄았어요. 그래서 김정상이 북침한다 하고 막 북한에서 난리가 난 거야. 네. 다음 곡지는 공유경제의 허상. 제가 옛날부터 했는데 공유경제란 그냥 탈세 탈세. 공유뿐만 아니라 IT란 거의 그냥 탈세 탈세.
IT도 그렇다고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탈세야. 용산보다 더 탈세야. 그래서 IT가 경쟁력을 가지는 게 세금을 안 내는 게 경쟁력을 가지죠.
세금 안 낸다는 거지 과세 과목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고.
예?
과세 과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세금.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게 모르게 내가 알아보니까 다 탈세하더라고. 그 인터넷으로 거래를 한 이유가 세금 장부에 안 남기려고. 이건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물교환. 왜 물물교환하면 안 되냐면 다 썩은 거 줘요. 다 자기 집에서 썩은 걸 이제 물물교환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물물교환 뭐 이런 거 지금 다른 건 다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물물교환은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물물교환해서 경제가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옛날에 그랬다고 하죠. 그렇죠. 앞에 이전에.
그런데 네. 네. 물물교환도 하나의 그 시스템이고 원래 공산국가들이 많이 해요. 구상무역이라고 해서. 우리 마스크 줄 테니까 니들은 기름 타고 막 이런 게 해. 아,
옛날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상무역이나 물물교환하면 다 가짜를 줘. 좋은 걸 위에 올리고 밑에는 썩은 걸 준다고. 그래서 물물교환은 이 안 되는 경제라고. 화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물교환 또 화폐 기능을 반은 하지 않을까 반도 못해요. 3분의 1 정도라 보면 돼요.
일단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쌀이 사실상 시적인 화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밑에는 왕겨고 모래지. 그래서 이복을 나도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물 화폐를 안 주고 현물을 주니까 왕겨를 주는 거야. 사람 가면 짊어지고 왔는데 반이 왕겨고 막 반은 모래고. 그러니까 그게 물물교환의 이목을라는 원인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화폐로 바뀌면은 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 물건 살 때 다 보잖아.
아니 그 물물 교환할 때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썩은 걸 주니까 싸우지 멱살 잡고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납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 속인다는 걸 100%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속여야지. 어차피 저쪽이 속이니까 나도 속여야지. 그래서 뭐 옛날부터 시골 할머니들이 덤 주고 이런 게 다 속이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일단 거짓말로 두 배를 부른데 많은 게 열 배를 불러.
맞아. 우리 동네 할머니들 다 그러더라고.
최대 열 배까지 부르는 거야. 외국인 왔다 하면 호구지. 열 배를 부르는 게 이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돈은 많고 그 자체가 이미 불평등하기 때문에 열 배를 부르는 게 애국이다. 특히 이제 인천공항에 드나드는 택시기사들은 특히 일본 손님은 무조건 열 배를 후려치자. 그게 애국이다. 뭐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정신 나갔지. 그게 어떻게 애국이냐고. 일본 손님은 골탕을 먹여야 돼. 이게 애국자야. 그러고 막 난리 났어. 진짜 신났어.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도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옛날부터 직거래하면 뭐가 된다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진짜로. 상품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전문가 눈으로 보는 거 100배 차이 100배 차이. 그래서 백화점 물건하고 그냥 마트 시장 물건하고 보면 품질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이 보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건 너무 다르다. 공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공유 남는 방을 빌려줘야 공유 경제인데 방을 자동 만들어 놓고 탈세하려고 공유 경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탈색인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거 보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공유경제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생각만큼 안 된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어요. 공유가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네. 자동차를 빌려주려니까 코로나 자동차를 어떻게 빌리자 하면
대부분 공유경제들이 문제가 되는 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